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부모 학교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키워가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방향을 다시금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실질적인 유익과 또 실질적인 방법들을 함께 고민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께 허락하신 귀한 자녀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자녀를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만큼 키워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유영진이라고 하고요. 현재 지금 11교구와 13교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1, 12, 13, 14교구는 이제 3040 기혼교구로 이제 30대, 40대 기혼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거의 아마 부모님들, 손주분들을 위해서 오신 분들은 아마 아니겠지만 자녀를 위해서 또 부모 학교에 신청하신 분들은 아마 저희 교구에 다 소속돼 계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여섯 번의 강의를 하는데요. 저희 지금 3040 교역자가 총 3명 있고 그 3명이 돌아가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조별 모임 하실 때도 저희가 주차를 나눠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이제 그 나눔 자체가 좀 부담스럽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나눔 자체를 또 너무 이제 어려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려 목회자와 이제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많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와의 만남과 신방의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자녀 문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하기까지는 우리가 이런 공백을 메워가야 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만나자마자 안녕하세요 하고 바로 자녀 얘기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심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고 또 이 문제를 지금 나만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연령대로 조별 모임을 묶어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들도 비슷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실질적인 고민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적으로 좀 유익한 팁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자도 함께하고 또 조장님들도 함께하고 하시니까 이후 조별 모임까지도 기대하시면서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학기 본모학교를 같이 했는데요. 실제로 진행해 보니까 강의보다 뒤에 시간이 더 유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디 이렇게 세미나를 간다던가 이런 스터디에 가면 강의만 듣고 뒤에 나눔한다고 하면 집에 가고 그런 성격이기도 해서 제 얘기로 막 주저주저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난 강의 들으러 왔지 뭐 내 얘기 하러 왔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이 시간은 뭐 저는 이제 신학 강의를 들으러 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 시간은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가지고 모이신 자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강의하면서도 포인트를 초점을 맞춰 가겠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한번 맞춰진 초점은 또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고민을 해봅시다. 이러한 주제와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라는 그 주제 안에서 비슷한 연령대를 둔 부모님들의 나눔이 굉장히 유익하다. 또 그 자리에 목회자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 이번 학기에서는 강의 시간을 오히려 좀 줄였고요. 그렇다고 막 엄청 줄인 건 아니고 나눔 시간을 오히려 좀더 늘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 그렇게 뒤에 나눔도 사실상 목회자가 꽤 이야기하는 강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 그리고 그 녹음본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는데 그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녹음본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첫 시간에 왔는데 두 번째 시간에 못 왔다. 아니면 강의에 좀 늦었다. 아니면 어느 부분을 못 들었다. 다시 듣고 싶다 하시면 홈페이지에 교회 학교 란이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구석 이렇게 세로 바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 교회 학교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그 조장님들 소개와 조별로 어디로 가시면 되시는지는 강의 마치고 바로 조별 모임을 하기 때문에 그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죠? 아닌가요? 뭐 어떤 기대를 하시고 오셨어요?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 뭐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성경적으로 어떻게 아이를 키울까, 또 어떻게 하여야 우리 아이에게 좋은 걸줄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오십니다. 근데 이제 그중 몇몇 분들은, 극소수의 분들이죠. 좀 다른 기대를 가지고 오신 경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기대는 뭐냐 하면, 이제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하면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제 이 시간에, 부모 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도록, 우리 아이가 학업 성취가 높도록, 이제 그 방식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 거죠. 두 번째는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법을 이제 이것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이건 너무 좀 세상적인 것 같으니까, 약간 성경도 고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책을 잘 읽는 법을 어떻게 좀 알았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 그리고 우리 아이가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아이들과 친해지면서 어떤 리더십도 생기고 친화력도 좋고 뭐 이런 성격 좋아지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기대는 충족될 겁니다. 부모 학교가 말하고자 하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갔을 때요. 공부 잘하는 게 좋죠. 저도 제 아이가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까요? 실질적으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부모가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부 잘하도록 할수 있도록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해주실 수 있는 얘한테 대신 들어가서 공부를 해줄 순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내가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아지네요. 보통 그리고 이제 자신의 공부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이 여기에 더 많이 집착을 하시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말이 좋아서 하나님의 복이지 부자 됐으면 좋겠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뭐 존경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이라는 정의를 제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물론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복 받은 사람이 세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뭔지 혹시 말씀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구약에서 어떤 사람들을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볼수 있겠고. 네? 다산 맞습니다. 다산 1번 나왔어요.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 남은 두 가지. 구약에서 복받았다 할수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아직 신약에 넘어와서도 그 관념이 갇혀 있죠. 이런 사람들이 존경받고 칭송받고 부러움을 샀습니다. 다산, 자녀들이 많고 가족들이 많아졌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부분은 여기도 하고요. 하늘의 별을 봐라, 땅의 티끌을 봐라 뭐 이러면서 말씀하셨죠. 또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았던 사람들일까요? 구약의 스토리들을 보면 장수 맞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장수하는 거, 그 복이죠. 세 번째는 뭘까요? 마지막 하나? 자산, 재산. 네, 맞습니다. 부자 되는 게 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우리나라는 약간 부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뭐 부러움이지만, 그 속마음에선 부러움이지만, 약간의 좀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뭘로 부자가 됐을까? 뭐 이런 의심도 갖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유대인들은 진짜 부러워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가장 중요한 사인이었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구약적으로, 다시 말해, 아직 하나님의 계시가 온전히 다 펼쳐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예표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신학적 단계가 넓어지기 전에, 그림과 같이, 그림자와 같이 보여주신 복의 형태였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세 가지 복의 형태가 완전히 성취돼요. 그세 가지. 첫 번째 말씀해 주신 순서를 따라가자면, 다산 먼저 이야기하셨죠. 다산은 내 가족들이 많아지는 것을 다산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은혜의 동료들, 믿음의 동료들, 공동체가 다 실제 나의 예수의 피로서의 가족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천국의 놀라운 의미는 그러한 부분에서도 있고요. 그게 좋을까? 차라리 다산이 낫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그게 복입니다. 그게 좋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뭐 말씀하셨었죠? 오래 사는 것 이야기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래 사는 것은 신약의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로서의 성취로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영생. 예. 그래서 죽지 않을 것이다. 단순히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영생이 뭐가 좋을까?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적 의미를 잘 숙고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길이적 의미를 넘어서 규모적 의미와 상태적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무한대, 완성된 형태의 아름다움과 견고함, 또 놀라운 은혜의 그 크기와 너비의 무한함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하다라고 볼수 있겠죠. 세 번째는 이제 재산이죠. 재산이 많이 되는 걸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영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단순히 재산적 의미로만 국한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재산은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또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이 돈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가치이고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돈이 또 전부는 아니기도 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왜냐하면 부는 많지만, 가진 건 많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 넓은 집에서 자신이 있을 만한 공간은 바늘 하나 놓을 만한 공간밖에도 없는, 그것도 없는 사람들, 내 마음의 자리는 조금 더 편안하거나 위로나 확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우린 자꾸 구약적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다시 말해서 부자 됐으면 좋겠고, 얘가 오랫동안 건강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하는 자손이 많아지고, 무슨 사업체를 하든 막 크게 되고, 막 이런 것을 바라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을 내가 진짜로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어야 이 아이가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공부 잘하는 법, 어떤 아이를 공부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공부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 하나님의 복의 사람은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우리 아이가 책을 좀잘 읽었으면 좋겠다. 성경도 고전이고 어려운데 책 읽기 실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지금 거의 공통된 공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내가 책을 봐야죠. 그 집에 갔을 때 사실 결정이 나는 겁니다. 이 아이가 무언가를 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그쵸? 이미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분위기에서. 항상 어머니가 뭐, TV를 켜고 계신다던가, 아니면 뭐, 뭘 보고 계신다던가, 아니면 짜투리 씨한테 계속 핸드폰만 쳐다보고 계신다던가와, 아예 뭐, 집 구조 자체가 TV가 없는 구조일 수도 있겠고요. 가운데 책이 펴져 있거나, 책이 항상 그 안에서 뭔가 이루어지고 하는 구조와 완전히 다른 게 되겠죠. 집안에 단순히 책이 많다 적다의 의미를 떠나서 실제적으로 책을 보는 분위기인가 아닌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를 기대하셨어서 제가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시면 되려 더 절망하실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아이가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 친화력이 많았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 좋아합니까?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죠?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은 그냥 자기밖에 몰라서 자기만 그냥 자기 인생이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해요. 자신의 24시간은 자기를 위해서만 써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나는 그 사람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 맞춰줘야 되니까. 그 사람은 맨날 자기 방식으로만 하고 싶어 하니까. 사회에서도,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도, 심지어 가정에서도, 아니면 친구 간의 관계에서도 어떤 사람이 리더인가를 본다면 상대방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잘될수 있도록 무언가를 만들어 갈수 있는 사람,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나눌 수 있는 사람, 또 내가 그만한 역량으로서 함께 할수 있는 공간들이 많은 사람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또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고민들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그 시작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교회에 와서 기도 많이 한다, 이런 개념을 뛰어넘어서요. 예배 시간마다 다 참석하고 앉아 있는다, 이런 개념을 뛰어넘어서 그게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위 자체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용하고 내가 어떻게 의식하면서 나의 하루를 고민하고 또 나의 인생을 고민하고 나란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로 이제 발전해 나아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죠.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지네요. 네. 우리가 아이 이제 좀 크면 요즘은 어린아이들은 이제 그런 게 없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적표를 가지고 오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잘하면 잘하는 대로 또 잘할까?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번 잘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고민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성적표를 받는다면 굉장히 빨리 성적표를 받지 않습니까? 중간고사 보고 돌아서면 기말고사고 뭐 이제 이러니까 나도 성적표를 받는다면 한 학기에 두 번씩 성적표를 받는다면 나의 3개월은 어떤 성적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내가 성적을 받는 존재로서 발전해 가고 있는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가는 다른 문제다라는, 고민해 볼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학교 졸업하면 이제 난더 이상 배울 게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자신에 대해서 무언가를 습득하기 위해서,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아이를 키우고 있고, 우리가 부모가 됐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다시 그 나이로 돌아가서 부모 나이 1학년, 부모 나이 중학교 1학년, 뭐 부모 나이 고등학교 1학년, 부모 나이 이제 뭐 돌된 나이, 이런 식으로 같이 커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함께 내가 부모로서 그 학년을 부여받았으니 나도 같이 중간고사를 치러야 되는 거고 나도 같이 기말고사를 치러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아이가 누구보다도 잘 알죠. 엄마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보고 맨날 이거 하나 저거 하나 하고 엄마는 책안 보면서 나보고 이것저것 책 보라 그러고, 엄마는 조금도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관심을 없으면서 자신 마음대로 상상한 하나님의 복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발견하기 쉽다,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건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부모가 주는 모든 것이 사랑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나님, 복음 중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아시죠? 이 장면 보셔도 아시는 분 혹시 있으실까요? 모르세요? 처음 보세요? 이런 장면? 그 폭싹 속았수다의 한 장면인데요. 저한테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폭싹 속았수다의 여주인공이 아이유지 않습니까? 아이유가 첫 번째 만났던 남자가 꽤나 괜찮은 남자였어요. 그 남자의 엄마입니다. 남자의 엄마고 이 남자랑 결혼하려고 했었는데 이 엄마가 엄청 우리 집은 잘 사는 집안이고 우리 집은 대단한 집안이고 우리 아들도 대단한 애인데 어디서 이상한 애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 꼬드겨가지고 결혼이 너무 못마땅한 엄마였어요. 그러면서 막 이것저것 트집도 잡고 막 말도 안 되는 무례한 행동들을 하시죠.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아이유가 아이 결혼 못하겠다 하고 이제 뒤집어 엎을 때 나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아들도 가운데서 확실한 노선을 정한 게 아니라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보통 착한 아들들이 그러죠. 이게 진짜 착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면서 이 엄마한테 한 얘기를 하자. 엄마 진짜 그만 좀 해라. 그러지 마셔라. 하자. 이 어머니가 울분을 토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내 프라이드고 내 인생이야. 이 눈빛에서 느껴지십니까? 예.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그쵸? 뭐, 그리고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랑을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신 분들이 누가 있어요? 다 사랑하죠. 믿지 않는 사람도 당연히 사랑하고요. 죄인들도 사랑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뭐 이제 막 감옥에 계신 분들도 자녀를 사랑해서 막 자녀에게 편지를 쓰고 하지 않습니까? 자녀인 만큼 특별하고. 또 감옥에 가신 이유가 뭐 자녀를 위해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뭐 좋은 방법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랬을 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진짜 줘야 할 사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싫은 것과 다른 것이다. 뭐 이렇게도 적어봤는데요. 제가 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좀더 사랑이라는 의미에 가깝게 되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녀는 너무 본성이 중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방향을 달리해서 부모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한번 바꿔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이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어떤 가정이냐면 부모님을 긴 시간 존경해 왔고 사랑해 왔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신앙을 배우게 됐고, 내가 이제 교회라는 곳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갔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 중에서 이제 일부 지방에 계시거나 또 서울권에 있어도 마찬가지이세요.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당연히 아니겠죠. 이제 그 광화문 집회를 가야 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광화문 집회가 지금 옳다 틀리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자녀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우리 어머니가 거길 왜 가시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 거예요. 견해가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거기를 가시고 거기 가는 게 자녀들 입장에서 너무 속상한 거죠. 어떤 부분에서 이성적으로 판단 안 하신 것 같고 자녀 입장에서 제가 지금 무엇이 맞다 틀리다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하시는 거죠. 내가 우리 부모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너무 실망스럽고 고통스러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때 제가 질문을 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지금 부모님이 걱정이 되시나요? 아니면 거기 계신 게 부모님이 거기 있는 게 내가 너무 너무 낯들어갖고 내가 싫으냐 싫으신 건가요? 그냥 내 기분이 싫은 거랑 그분이 걱정되는 거랑은 다른 문제인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진정으로 그 사람, 그 부모님을 생각하고 존중하고 또 부모님을 이해한다면 그 과정 속에서 부모님이 왜 이런 판단을 하셨을까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는 거고요. 다짜고짜 그런 데를 왜 가시냐, 그거는 뭐 이단이다, 지금 제가 이단이다 아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이단은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그때 옹호하지도 않습니다. 아, 굉장히 어렵네요. 어디서부터 안 해야 되겠다. 근데 이것에 대한 엄청난 갈등이 있어요. 이게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커스를 아시겠죠? 그냥 내가 기분 나쁘고 싫은 거랑 부모님이 걱정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인생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고민하고 그 안에서 함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뜻인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녀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공부 못하는 내 자녀의 그 상황 자체가 싫은 거예요. 이게 놀고 앉아있는 얘 자체가 꼴보기 싫은 거예요. 얘가 그게 다 당연히 안 좋죠. 당연히 얘가 차분히 앉아서 공부도 했으면 좋겠고 신앙생활도 잘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잘 따랐으면 좋겠고 한데 그거는 얘의 상황 속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같이 대화를 하고 가르쳐주고 말해주고 해야 되는 공감해줘야 되는 부분이 부모로서 할수 있는 거의 전부인 것이지 얘의 인생을 갑자기 어떻게 뒤집어 엎고 때려 부수고 다시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부모로서 우리가 공부 잘하는 아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를 만들 수 있을까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옳다고 생각하고 하기 싫은 것을 하고 인내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느끼고 함께 그 가족의 문화가 그런 방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아이를 통해서 순간적으로 나에게 느껴지는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보면서 내가 생각이 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떠올라야 되는 거고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그리고 사실 나도 과거에 그랬다는 것에 대한 이 현실을 직면해야 되는 거죠. 아, 저희 첫째 딸인데 저랑 너무 똑같아요. 소름 돋도록 똑같고 제가 싫어하는 집만 골라 하는데 그 싫어하는 집만 골라 하는 이유는 저라는 존재에서 제가 저를 봤을 때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똑같이 따라하고 있으니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일단은 저를 바라보죠. 그리고 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 본성 자체로 내가 팍 말해버리고 이래라 저래라 팍 해버리고 기분을 확 풀어버리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본성 자체는 거룩하고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복음으로 정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 존재로서 일단 내가 그렇게 사는 일에 굉장한 에너지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에너지를 들여서 얘 인생을 뒤집어 엎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에너지를 들여서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의 내 인생을. 내가 학교 다 졸업했고,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고, 나는 이제 열심히 내 인생을 바꾼다고 달라질 게 없고요. 왜 내가 내 인생을 바꿔야 됩니까? 내애 인생을 바꿔야죠.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 아이의 인생이 바뀌지도 않고요. 그리고 오히려 생채기만 나고, 부모와의 관계만 틀어지고, 그리고 설령 그렇게 바꿨다라고 생각해서 이 아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와 결과가 완전 다른 모양이 될 겁니다. 근데 당장 내 오늘의 인생을 내가 바꾸기 시작한다면 일단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힘이 생기는 거죠. 무엇에 대한 힘이 생기냐면 우리 자녀를 내 감정대로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이 아이를 진정으로 위하고 이 아이에게 필요할 때 조언을 줄수 있을 정도로 큰 사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만날 때마다 이제 그냥 기계적으로 정답만 내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커 보이는 사람에게 찾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그런 존재가 돼야 우리 아이들이 그 부모의 모양을 바라보면서 자라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제 진짜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 어려운 부분들을 만나게 됐을 때 부모님은 뒤에 몰아놓고 자기 마음대로 막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펼쳐가는 게 아니라 항상 부모님께 묻는 존재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갓난베개 때는 이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다 해줄 수 있죠. 마음만 먹으면요. 실제로 이 아이도 모든 걸 해줘야지만 존재가 가능하죠. 먹는 일부터 해서 자는 일까지도 혼자 못 자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클수록 점점 부모의 영향 밖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 다 담아둘 수도 없고, 이 아이의 행동 속에서 내가 계속 있을 수도 없고요. 모든 결정을 대신 해줄 수도 없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 아이가 부모로부터 배운 그 기준들, 더 나아가 그 기준을 모르겠을 때 다시 부모에게 물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이다. 부모로서 할수 있는 최선이다.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 넘어가면 부모로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의 나. 그리고 얘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의 얘인 거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로서의 역할의 책임과 한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분명히 규정해 놓으셨는데, 우리도 인간으로서 그 한계가 있는데, 나는 초월적 부모가 돼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것을 해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방식 속에서 내가 정해 놓은 하나님께서 주신 내 안에서의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해야 될 나의 최선들을 해나간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블랙이라는 영화인데요. 혹시 보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이제 이 장면 봤을 땐 조금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나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짐승이었습니다. 선생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이게 실화를 바탕했는데 온전한 실화는 아니고, 그리고 헬렌 켈러의 이야기도 좀 모티브를 뒀다라고 보고요. 이 영화 속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인데다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걸어 다니는 것도 정상적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중국 부자가 그러듯이 인도 부자도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집이 대거리예요. 그래서 그 이제 엄청난 부자인데 딸이 이런 애가 나와서 이제 그 집안이 벌컥 뒤집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상태가 되니까 제대로 발육이 안 되니까 걷지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사실상 짐승처럼 길러져요. 자기는 짐승이었습니다라는 말은 이 오버가 이게 확장하고 과장을 한게 아닙니다. 실제로 부모들이 목에 방울을 채워놓고서 애를 길러요. 왜냐하면 어디 집이 하도 크니까 어디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면 그 방울 소리를 이제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듣고 이 아이에게 음식을 주는데 이 아이가 음식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짐승처럼 먹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식사 교육이 될 수가 없으니까요. 이제 막 접시에 코 박고 먹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를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여러 유명한 그 당시 인도에서 가장 훌륭한 교사들이 다 달라붙는데 이 아이를 못 가르치죠. 근데 이제 이 허름한 굉장히 남루한 옷을 거친 선생님이 딱 왔습니다. 그 당시에 익숙하지 않았던 특수 교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접근이 달라야 된다. 그래서 이 조명을 그 장면 저도 기억이 나는데 빛을 어떤 요만한 호롱불을 켰다 껐다 하면서 어둠 속에 갇혀있는 얘한테 빛이 들어가야 돼. 이 얘기를 계속 생각해요. 얘한테 어떻게 빛을 낼까? 어떻게 낼수 있을까? 얘 입장에서 고민하는 거죠. 얘한테 빛이 필요하다. 얘한테 필요한 게 뭘까? 얘한테 지금 빛이라는 게 뭘까? 단순히 내가 그냥 그 다른 선생님들은 막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평범한 애들 가르치듯이 가르치는데 이 선생님은 이 아이의 입장에서 어둠 속에서 어떻게 빛이 들어갈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생각해낸 방법은 이거였었어요. 이 아이가 유일하게 이제 느낄 수 있는 게 촉각이니까 한 단어를 정해서 이 아이에게 한 단어를 가르쳐야 된다. 이한 단어만 들어가면 이게 빛이 될수 있다. 그래서 이한 단어라고 결정한 건 물이었습니다. 물. 왜냐하면 물 우리가 자주 먹기도 하고, 물이라는 게좀 독특하잖아요. 씻을 때도 필요하고, 또 자주 접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물을 마시려고 하면, 선생님이 멀리 있다고도 갑자기 뛰어가서 이 아이의 손을 자기 입에 대면서, 이건 물이야, 물. 그리고 뭐 씻을 때도 이건 물이야. 뭐 이렇게 계속. 다른 교육은 없어요. 물 먹을 때만 자극을, 동일한 자극을 계속 주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엄격하게. 이제 이 엄마 아빠가, 부자인 엄마 아빠가 봤을 때는 한심한 거죠.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옷차림도 남루하고 이 사람도 생활이 넉넉치 않으니까 막 힘들고 쪼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상황이 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합리해 보이고, 아, 이거 별로 신뢰하지 못할 만한 것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한은 정해놓고, 이 기한 안에 이게 안 되면 당신 내쫓겠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기한은 점점 다가오는데 얘는 진척이 없습니다. 계속 물물 하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집이 대궐 같으니까 거기에 이제 이 아이가 또 짐승처럼 놀고 있었어요. 막 굴러다니고, 뭐 뛰어댕기고. 근데 그 정원 앞마당에 갑자기 비가 쏟아집니다. 그때 선생님이 또 미친 듯이 뛰어가가지고 이 아이 손을 자기 입에 대면서 이게 물이야, 이거 물이야. 근데 그 순간에 얘에게 물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요. 저는 그이 장면을 생각할수록 자꾸 또 다시 감동적인 마음을, 감동이 생기는데 바로 옆에 있는 꽃을 들면서 이게 뭐냐고 물어봐요. 이제 안 거죠. 아, 이 어떤 그 존재를, 어떠한 개념이 빛과 같이 들어간 거죠.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펑펑 울었는데요. 뭐 제가 이렇게 성격상 영화 보면서 우는 성격이 아닙니다. 거의 영화 보면서 운 적이 없는데, 거의 유일한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오셨구나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라는 존재는 죄에 갇혀서 저의 욕망, 저의 생각, 저의 방식, 저의 생각밖에 모르죠. 저는 저를 눈뜬 존재라고 인식했고, 들을 수 있는 존재라고 인식했고, 말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인식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말하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건다 그냥 죄된 썩은 욕망, 죄의 죽음, 사망의 찌꺼기들밖에 없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내려오셔서 계속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거는 물이 아니야. 이건 썩을 흙탕물이고, 이건 지옥의 도구들이고 열매들이야. 여기 빛이 있어. 여기 물이 있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생명의 물로, 생명의 빛으로 표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알게 하시는 거죠. 그 어둠 속에 한 빛이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낮아지시고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까지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사실 황제로 오셔도 엄청 낮아지신 거거든요. 근데 낮아지시고 낮아져서 종의 형체뿐만 아니라 종의 형체에서도 죽기까지 낮아지시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 온몸으로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이게 빛이다. 이게 사랑이다. 이게 생명이다. 이게 길이다. 이게 능력이다. 이게 은혜다. 이게 삶이다. 이게 행복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방식의 언어를 배워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섬김의 방식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한 존재를 어떻게 맞이하시고, 어떻게 섬기시고, 어떻게 가르치시고,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워야 되는 것이고, 내가 그 사랑을 충분히 알아서 그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내 방식대로 앞에 이야기, 그 영화에 따르면 훌륭한 인류 선생님인 양, 그냥 인류 선생님 생각, 내 방식, 내 경험,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아이, 이 어둠 속에 있는 이 아이, 내 사랑하는 내 자녀가 어떻게 하면 빛으로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만날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길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언어로, 예수님의 방식으로 우리는 접근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하였을 때이 아이는 진짜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직업이 이 아이를 바꿔주지 못하고요. 이 연봉이 이 아이를 바꿔주지 못합니다. 뭐 어느 정도는 바꿔주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이 아이는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슬라이드 기억하시죠?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이곳을 지향하며, 내가 이것에 대한 깊은 실력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사실 그첫 번째 슬라이드는 어떤 원리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지 제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겠죠. 이게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아이가 진정으로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는 모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네, 강의하는 그런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의 제가 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여기 내용 정리만 제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실천적 예시나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맨 마지막 나눔 질문을 가지고서 이따 조별 모임 때 나누도록 할 겁니다. 내용 정리 요 빈칸이 있어서 요거 먼저 좀 요것만 보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 1페이지 2번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모든 감정과 행동이 곧 사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있기에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감정조차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제가 쭉 설명드린 부분들과 연결됩니다. 특히 애정은 가장 자연스럽고 익숙한 사랑의 형태지만 은혜로 다스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재정리되지 않으면 쉽게 왜곡됩니다. 애정이 자기 만족과 결합될 때 그것은 자녀의 유익보다 부모 자신의 욕망과 만족을 채워주는 수단으로 변질됩니다. 다시 말해, 내 생각, 내 욕망, 내 만족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애가 그냥 싫은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싫은 거랑 이 아이를 위하는 거랑은 다른 겁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성경은 부모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위험이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하여 인간의 마음이 스스로를 속이는 경향이 있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부모의 애정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빛 아래에서 점검되어야 합니다. 참된 부모의 사랑은 자녀를 자신의 연장선이나 소유물로 여기려는 본능적 욕망을 절제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시편 127편 3절은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하여 자녀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진 기업임을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것이고 그 아이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역할이 있고 나의 한계가 있는 것이며 이 아이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빛으로 연결해주는 그 역할을 일정 기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걸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인격으로 존중하며 그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는 청지기의 자세, 잠깐 맡은 바된 자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볼수 있겠죠. 사랑은 은혜로 다스려지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자신을 중심으로 굽어집니다. 그렇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하며 사랑의 본질이 자기 중심성을 버리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중심성으로서 심지어 사랑이라는 행위를 하면서도 그러한 자기 중심적 상황을 버리지 못하는데 진짜 사랑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참된 의미는 자기 중심성을 버리는 것이다라는 설명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참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만족이나 사회적 기대를 채우는 사랑이 아니라 내 생각을 채우는 내그 욕심이라고 표현을 잘안 하시죠. 그 욕심 맞아요. 아니야, 내 욕심이 아니라요. 얘잘 들어. 얘가 자기가 좋지, 뭐 내가 좋아요. 그 자기 욕심 맞습니다. 네. 가만히 생각하면 뭐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얘가 좋아라고 하는 것도 맞는데요. 결국 자기 만족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 사회적 기대를 채우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목적을 담는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자기 만족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숙한 애정으로 자녀를 대할 때그 사랑은 자녀의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도구가 됩니다.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행하는 의지적 결단이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랑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를 먼저 하나님 안에서 돌아보고 나를 바꾸는 데 있어서 에너지를 많이 드려야 된다라는 부분을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자비와 양선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부모가 이러한 사랑을 실천할 때 자녀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분을, 하나님을, 또 부모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서 같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 실천 예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실천 예시의 5번을 보시면 뭐 이런 내용이 있나 싶겠지만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하긴 할 텐데요. 교회와 사역자들에게 존중하는 태도로 사역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아이에게 가르쳐야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이고 목회자죠. 그러니까 부모로서도 우리가 좋은 하나님의 상을 가져야 되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이 목회자를 이 아이가 건강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차적으로 좋은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하겠죠. 막 안 좋은 교회 다니면서 억지로 이 교회가 좋다라고 해석하게 할 필요는 없을 거고 또 좋은 목회자가 바르게 목회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그런 의미로서 중요합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이죠. 그것을 선택하고 분별하고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근데 이제 그렇게 선택한 교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렇게 간 교회에 있어서 매주 예배 때마다, 교회 갈 때마다 또 부부의 대화 속에서 은연중에 계속 교회를 비난해요. 예를 들어 목회자에 대해서 못마땅한 부분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물론 있으실 수 있죠. 그 얘기 자체가 죄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부간에 이야기하실 수 있죠. 근데 그게 아이에게 들리면 절대 좋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많은 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연결돼요. 목회자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연결됩니다. 이 아이 신앙에 치명적입니다. 제가 한두 케이스를 본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자니까 이런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제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 저도 목회자이지만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 아이 듣는데 절대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좋은 이야기를 하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부분, 남의 교회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제가 한국 교계 안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희 부부 사이에 살 얘기들은 따로 하지만 조금이라도 이야기가 들을 만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큰 맥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으로서 그 연결다리, 그 빛을 이 아이에게 전달해주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태도로서 실천 예시를 하나 둔 겁니다. 그래서 이 맥락 속에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러한 실천들 하실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적용해야 될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사랑의 동기를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5페이지. 복음의 언어를 이제 사용해 보도록 해보는 거죠. 가정 안에서 은혜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 그리고 권위와 친밀감의 균형을 배우기. 우리는 친밀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저희 동서네, 뭐 동서가 이거 들을 일이 없으니까. 동서가 이제 꿈이 친구 같은 아빠예요. 그래서 제가 한 소리를 한 적이 있는데 넌 친구가 아니라 아빠야. 친밀감도 중요하지만 권위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권위 없는 친밀감은 친밀감이 아니죠. 반대로 친밀감 없는 권위만 있는 것도 권위가 아니죠. 부모로서 우리가 그 기준과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 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눈 질문 함께 하시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실제적인 이야기들, 자신의 생각들, 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쭉 들으시면서 들으셨던 생각들 조별로 함께 나누시면서 또 그 자리에 다 목회자들이 있으니까 저도 있을 거고 생각들도 나눠주시면서 또 더 풍성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부모가 되어야 할 것인가 입으로만 말로만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내 욕심을 주입하는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먼저 내가 좋은 존재로서, 훌륭한 존재로서, 또 성숙한 존재로서, 또 존경받을 만한 존재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에게 가족을 속일 순 없으니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참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또 그걸 위하여 애쓰는 사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아이와 같이 중간고사 성적표를, 기말고사 성적표를 받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3개월 3개월을, 1년 1년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정진해 나아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며 아이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며, 또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스스로를 정진하는구나 함께 공유하며,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권위 안에서 날마다 아름다운 자녀로, 보다 성장해 나아가는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자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특별한 자녀입니다. 나의 언어로 이 아이를 이해할 때, 나의 생각으로 이 아이를 이해할 때 가장 좋은 말과 필요한 말들을, 또 필요한 도움들을 이 아이에게 줄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귀한 아이들을 아름답게, 또이 땅의 귀한 존재로 키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뒤의 시간까지도 함께해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나누는 대화 가운데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